제가 그 4년 전에 아버지 장례 관계 때문에 한국을 다녀왔을 때, 그리고 또 최근에 한번 한국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랜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아이들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아이들이 이렇게 컸냐고, 너무 많이 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종종 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같이 지내는 부모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외국에 오래 있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가 보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변화라든지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사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국에 갔더니 정말로 미국 촌놈이에요. 미국에서 촌놈이 하나 온 겁니다. 이게 뭐 어리버리 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처음 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댁에 갔더니 또 거기는 또 물을 트는데 물이 안 나와요. 뭐 이렇게 보니까 밑에 또 페달을 밟아야지 물이 나오고, 하여튼간에 이제 정말 미국 촌놈이 돼가지고 뭐 물도 하나 제대로 못 키고 화장실도 제대로 사용 못 하고 막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한국은 막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돌아갑니까? 막 늘 바쁘고 분주하고 막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착착착착이 돌아가는데, 야 정말 대단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편리한 건 또 왜 그렇게 많은지요?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어쩌다가 미국 한번 방문하고 온 사람이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가져오면은 크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초콜릿 하나라도, 이게 뭡니까? 미제 사는 미제. 미제 초콜릿,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미제 일제 그러면은 최고였죠. 근데 국산품은 이제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산품 애용 운동까지도 버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제는 한국제가 뭐 퀄리티도 너무 좋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그런 기능과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가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도 많고, 이제는 오히려 이제 고국 방문할 때 뭐 좀 꼭 사와야겠다, 또 이렇게 좀 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편리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가 하면 그 이면에 어두운 부분들도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보니까 그 편리하고 좋은 거 누구나 다 누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가 누리냐? 돈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그런 편리함도 누리더라는 거죠. 아무리 뭐 배달이 잘 되고 배달 음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배달 음식 시킬 만한 돈이 없으면은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돈이 있으면 제일 편하고 재미있는 게 한국 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돈 벌기에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방법, 정직한 방법으로는 돈 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 잘 된다 그러면요, 막 우르르 다 해버립니다.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사람들도 너무 똑똑하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돈 벌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법과 불법이 만연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 돈이 있어야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꼭 누려야 됩니까? 그런 생각 우리는 할 수 있죠. 미국에 있다 보면은 꼭 뭐 그런 옷 입어야 돼? 꼭 등산 갈 때 그런 브랜드를 입어야 돼? 꼭 뭐 할 때 뭐 이런 것이 필요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막상 한국에 있어 보면 그게 안 되나 봐요. 마치 제가 저희 누나한테, 아니 다 그 학원 보낸다고 꼭 보내야 돼? 누나 안 보내면 되잖아. 왜 그거 가지고 막 돈이 드니 많이 힘드니 그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 저보고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 10개 보낼 때 하나 두 개 간간히 보내는 거, 이것도 재정적으로도 힘들지만 이거라도 안 보내면은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다니고 다 자기들끼리 이야기거리가 있고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공부만 하면 됩니까? 놀려야죠. 아이들은 놀면서 커야죠. 하고 밖에 내보내면은 놀이터에 애가 없는데요. 혼자 덩그러니 있는데 어디 뭐 가도 놀아줄 사람이 없는데, 놀만한 공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소신껏 살아가는 게 어려운 사회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할 것 같죠? 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돈 좀 벌면 얼마나 죄짓기 쉬운 환경이 많은지요. 또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이 있는 사람대로 막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막 염려와 열등감에 많이들 시달립니다. 그냥 내 주관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비교가 되니까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수군거리며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한국 다녀오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몇 가지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좀 안도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몇몇 크리스천들의 모범적인 삶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TV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좀 받았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 예를 들면 미운 오리 새끼 아니면 김생민의 영수증 이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뭐 보신 분도 계시고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김생민이라고 하는 이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최근까지 개그맨이었지만 선배나 동료 심지어는 후배들도 막 다 뜨고 빛을 볼 때 뭐 연예계 중계 리포터나 10년 넘게 하면서 그냥 뭐 아무도 알아봐 주는 것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게 오래 방송일 하면서도 10년 넘게 리포터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스파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위 뜨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인터뷰하는 게 이 사람의 역할입니다. 본인은 주목받지 못하고 주목받는 사람들 인터뷰하는 것. 마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진급 때마다 계속 밀리면서 막 만년 대리 막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딱하니 회사 그만두면은 할 일은 없고 받아줄 데는 없어서 그냥 적절하게 무난하게 잘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자리 보존하는 사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인 거죠. 근데 최근에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이제 김생민의 영수증이라고 하는 팟캐스트, 그러니까 이제 녹음해가지고 혹은 생방송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그 라디오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전체 팟캐스트 중에서 1위를 했대요. 그 인기에 힘을 입어가지고 공중파에 입성을 했습니다. KBS 1TV인지 2TV인지 거기 와가지고 편성도 15분, 15분짜리 프로그램이에요. 그것도 6회인가? 요걸로 이제 했습니다. 그나마 인기가 있으니까 2회도 연장을 한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거기 보면서 영수증을 보면서 그 사람의 소비 같은 것들도 다 얘기해주고 이 사람이 너무 짠돌인 거예요. 막 돈을 안 쓰고 표가 있더라고요. 돈은 안 쓰는 거다 이런 표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짠돌이 같이 하는지 커피는 선배가 사줄 때 마시는 거다 막 이런 나름대로의 좌우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이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인데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만큼 인격이 있고 또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갖다 모아가지고요 서울에 제일 비싸다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 타워 팰리스에 살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그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집안에서 파카를 입고 생활을 해요. 난방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파카 입고 살.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상민 씨 유명하지 않습니까? 49억의 빚이 있었대요. 근데 개인 파산하지 않고 지금 몇 년째 갚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운 우리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별명을 얻었죠. 뭡니까? 네, 궁셔리 라이프. 그래가지고 궁핍함과 럭셔리의 이제 합성어인 궁셔리. 궁핍한데 돈은 없는데 이게 하는 건 약간 럭셔리하게 살아가는 허세가 이제 장렬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죠. 그게 뭐 비싼 거 안 먹습니다. 시장 가가지고 오징어 입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가 막힌 또 간식 만들어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막 왕복 5만 9천 원짜리 배 타고 일본 가가지고 아주 실속 있게 일본 즐기다가 오기도 하고 정말 싼 재료 가지고 막 손님 대접을 정말 그럴듯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막 최근에 인기를 얻다 보니까 또 네티즌들 중에는 막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비난하는 헐뜯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원래 법적으로 파산이 안 되는 상황이라 갚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럴듯하게 자기 자신을 미화해서 포장했다는 거예요. 아, 원래 갚아야 되는 건데 마치 뭔가 정말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갚아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포장을 스스로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쏟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상민 씨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조목조목 이제 반박하면서 그렇지 않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개인 파산, 법인 파산 등의 법적인 제도를 그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부도 후 12년 동안 법인 청산 및 개인 파산이나 회생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해결하겠다고 본인이 결심했기 때문에 12년째 지금 계속 갚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어려운 그런 상황을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본인이 법인의 오너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포기해버리면은 그 이후에 어떤 성공을 거두더라도 절반의 성공밖에 될 수 없겠다 이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고난과 이 가장 큰 실패 이걸 내가 디딛고 일어설 수 있다면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진정한 성공이 아니겠는가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12년째 지금 계속 갚아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한테 응원을 보내더라고요.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분위기에 역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돈 벌고 어쨌든 돈이 중요해서 돈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누리고 이것도 즐기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추세라면은 이 사람들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호감과 공감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다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가지만 마음 한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아, 이건 아닌데. 이게 정답은 아닌데.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은 아닌데.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덩달아가지고 휩쓸려 가고 있지만 혼자 다르게 살아갈 용기도 엄두도 못 내고 그냥 그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흐름에 맡겨서 흘러가고 있었는데 아, 용기 있게 소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나는 흙수저야, 쟤는 금수저야 이러지 않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살고 그냥 흐름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지 않고 분명한 목적과 절실함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온 그들에게 사람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왜? 저게 맞다는 거죠. 알지만 나는 못하고 있는. 저게 정답이지만 나는 용기가 없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저는 사람은요 조그만한 소망이 있어도이라도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목표 하나만 있어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믿는 우리가 세상에 이러한 소망과 힘을 주고 모범과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똑같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약점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야말로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다함이 없는 사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소망과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 것은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 하나 그들의 후손들만 복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다른 모든 족속에게도 복주시기 위한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희망을 보고 위로를 얻고 힘을 내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많이 책망합니다. 왜 책망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저 막 그냥 이방신 섬기고, 그게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지를 모델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예뻐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한 모델을 통해서 많은 족속들이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우리도 저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우리도 저 하나님을 믿고 싶다. 우리도 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대로 그들의 가치 기준대로 똑같이 살아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에게 해답이 되어줄 수 있고 모델이 되어주기를 원했는데 왜 똑같이 그 문제로 가버리느냐.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잘못된 선민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의롭고 옳은 것처럼 세상 욕하고 세상과 분리해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들 마음 가운데는 세속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답함이 있으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특별히 그 중에서 세 가지 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빛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힘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어떤 힘이냐, 상상력 혹은 창의력, 두 번째는 추진력, 세 번째는 실천력. 이 세 가지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첫 번째, 상상력과 창의력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은 제1의 창조입니다. 머릿속에서 창조가 되지 않으면 실제 상황 속에서의 창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되어질 모습을 미리 보셨고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조가 되었죠. 꿈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비전이 없으면, 보는 것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그런 규약 없이 자기 멋대로 방자히 행한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6절 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미숙했니, 말을 잘못했니,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그의 어려운 삶 가운데 그를 붙들어줄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북극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 되었고, 이제 상황이 이만큼 됐으니까 나도 막 가자. 나도 이만큼 좀 누리게 됐으니까 나도 좀 타협하면서 재미 좀 보고 살자. 그러지 않고 주님 주신 꿈대로 계속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이고 창의력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 누구보다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크리에이터, 창조주에게 더 가까이 나가고 그 창조주를 잘 아는 사람이야말로 창의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창조주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창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고 반사하게 되니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에요. 아,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는 거죠. 그것부터를 우리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그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두루마기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쓰여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꿈을 주시고 또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재해석해주시고 다시 한번 컨펌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쓰여집니다. 근데 제가 자랄 때도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냥 믿음이 중요한 거지 자꾸 이렇게 막 상상을 하고 뭐 이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적인 어떤 공상,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지고 타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크리스천들은 아예 이것을 부정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잡힌 모든 것은요, 뭐가 됐든지 간에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과 또 창조하신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창의력을 누가 줬습니까? 상상력을 누가 줬습니까? 사단이 막 심어주는 잡생각입니까? 아니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어지면요, 놀랍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붙잡힌 생각은요, 우리의 상상하는 것을 통하여 또 우리가 가진 창의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실제로 구체화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 꿈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확실한 두 가지 기둥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무슨 비즈니스 딜 하듯이 하나님 꿈 한번 줘봐요. 내가 가지고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교제 가운데 같이 꿈꾸고 같이 이루어나가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보다는 먼 미래를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질 꿈은 꿈이라기보다는 작은 목표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져 갈 내용들이죠. 빨리 이루면은 빨리 하나님께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33살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하나님께 복귀했습니다. 그러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100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고 그것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꿔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인데 필요한 모든 건강과 수명과 자원과 재원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그 꿈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별개로 살아가느냐. 세 번째, 기도를 하면은 통찰력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꿈의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기도가 열쇠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을 주세요. 기도하면은 아하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상하게 막 상상력이 막 발휘가 되고요. 하늘의 꿈을 꾸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대로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아직 오진 않았는데 기도만 하면은 이미 미리 내다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눈을 뜨면은 달라진 것은 없어. 근데 눈 감고 기도하면은 이미 되어질 그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통찰력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주셨던 꿈들의 의미도 더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마다 정하여 주셨던 그 꿈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함으로 코레이벌함으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섯 번째, 그 과정 중에 꿈의 방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에는요 방해자들이 늘 있습니다. 그 방해자는 늘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가 쉽습니다. 제일 큰 방해자는 누구겠습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그 꿈의 가장 큰 방해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너에게 준 꿈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이룰 것이다. 하나님 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뜻도 의지도 능력도 지혜도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여러 아니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너는 무엇만 하라? 포기하지만 마라. 나와 함께 일하기만 하라. 그럼 반드시 다다를 수 있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필요한 힘은 추진력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끊임없이 땔감을 주는 겁니다. 계속 넣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피다 보면은 불이 사그러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땔감을 계속 넣어야 돼요. 그럼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죠. 이것이 추진력입니다. 계속해서 땔감을 줘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의하면 믿음은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래요. 둘 다 뭐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렇기에 믿음이란 한 다섯 가지로 한번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에다가 내 삶을 던지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네 번째,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면서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자꾸 넘어집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신뢰하며 맡겨드립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권위가 나의 이성을 초월하면 믿음이 되지만 나의 이성이 하나님의 권위를 초월하면은 그게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변명이 많아요. 나 좀 보세요. 나 이렇게 못해요. 나 이렇게 없어요. 나의 과거를 보세요. 나의 현재를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왔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너에게 약속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나만 바라봐. 나한테만 너의 신뢰를 둬. 그 믿음의 뗄감은요. 계속 그거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하다가도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믿음을 자꾸 발동하라는 것, 땔감을 계속 넣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주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리고 나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추진력이에요. 땔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실천력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의 관점과 나의 마음과 나의 방향을 계속 새롭게 한다면 어쨌거나 그것을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유명한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을 뭐라고 합니까? 시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시체라는 겁니다. 죽은 거래요.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의 이 말씀에 내 삶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무리 믿고 아멘하고 마음에 그런 확신을 가지면 무엇합니까? 내가 믿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맡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염려해. 맡겼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불안해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대로 편법과 불법으로 살아가. 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해서 안 돼요.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과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꿈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일평생의 열매는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일평생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쳐 온 사람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속일 뿐이죠. 강한 실천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신뢰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듣는 것 중요합니다. 믿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행함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살 수 없대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착한 성품을 따라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성실하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실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거기에 드리고 내 자신을 훈련하고 끊임없이 드리는 것, 귀한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잠잠하는 것이 믿음일 수 있죠. 그것이 순종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켜라.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만 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미국 목사님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52가지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유엔에서, 유엔에 오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유엔에서는 그렇게 드러내놓고 종교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 이야기 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만 가지고 가르쳤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그런 변화와 일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없습니다. 다 나와 있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It's a job that's never started that takes the longest to finish. 어떤 일이 완성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어떤 일이라고요? 네, 시작하지 않은 일.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은 결코 끝낼 수가 없죠. 일단 시작을 하고 행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끝낼 수 있습니다.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지만 행함이 없다면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죠. 최근에 인터넷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5초의 법칙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봤더니 그 멜 로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이 강연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엄청난 호응을 받았대요. 봤더니 별 내용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여자분인데 실직을 했어요. 그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때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대요. 그 중에는 사소한 것도 많죠. 예를 들면 제 시간에 일어나기, 혹은 내 건강을 돌보기, 운동하기, 남편에게 따뜻하게 대하기, 술을 줄이기, 뭐가 필요한지는 알고 있었대요. 근데 못하겠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TV를 봤는데 TV에서 무엇을 봤냐면은 로켓트가 발사되는 장면을 봤대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하더래요. 5, 4, 3, 2, 1 하더니 갑자기 막 불꽃과 연기가 나면서 그 크고 무거운 로켓트가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는 그냥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막 날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저렇게 무거운 로켓트도 이 엄청난 중력을 뚫고 우주로 이렇게 쏘아 올리는 이 대단한 힘이 카운트다운으로 시작되는구나. 카운트다운 자체랑 그 힘하고 상관은 없죠. 근데 그게 그분한테는 크게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나도 무엇이든지 5초 카운트다운을 하겠다. 하기 싫은 일이 있어. 근데 해야 되는 건 알아. 카운트다운 하는 거죠. 5, 4, 3, 2, 1 하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무조건 로켓은 쏘아 올려야 되거든요. 아무리 무겁더라도, 아무리 중력이 끄집어 당긴다 할지라도 그냥 쏘아 올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카운트다운만 하고는 무조건 하는 거. 그렇게 자기 스스로 약속을 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뇌에게 자기 합리화나 변명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거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잠자리에서 그렇게 했대요. 딱 누웠는데 안 일어나고 싶죠. 그럼 카운트다운. 아무 생각 없이 5, 4, 3, 2, 1, 0 하면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저 사람이 먼저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거 알겠어. 그냥 5, 4. 저 사람이 많이 했나 내가 많이 했나 카운트하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카운트다운하고 하는 거예요. 그 간단한 변화만으로 이 사람의 삶이 엄청나게 변화되어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하게 되어지고 책까지 쓰게 되어지는 5-second law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책을 쓰게 되어지는 일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보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대요. 다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하나의 장치로서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럴지인데 우리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모든 것이 훨씬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의 책과 강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잘하냐? 아 그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예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산다는 거죠. 주님의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행한다면 주님은 주님이 약속하신 기적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땅에서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하늘에서도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 방법으로 일하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이치를 모르면 바쁘기는 무지 바쁘게 살아가는데 힘은 무지하게 드는데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 열매가 없는 기독교는요, 그냥 종교 장난, 종교 노름에 불과할 뿐입니다. 실제 삶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가는 곳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즉 실천력이 강해야 합니다. 육적인 게으름, 지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무능과 원망의 언어를 청산해버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 해지면서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가 유대력으로 새해였습니다. 로시 하샤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새해입니다. 유대력으로는 5778년이에요. 저는 좋아요. 새해가 많은 게 좋습니다. 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좀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또 한 번 기회가 있고 또 한 번 기회가 있잖아요. 1월 1일 되면 또 한 번 오죠. 또 구정 되면 또 한 번 오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미뤄두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시작하고 결단하는 날이 새날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제가 하는 대부분의 설교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제대로 하세요. 가르치려고 하는 설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와닿아야 제가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저한테 먼저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내가 어떤 설교를 했나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시리즈 설교를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몇 주 동안 해야겠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하다 보면 시리즈가 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도하고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나누고자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어떨 때는 몇 주, 어떨 때는 몇 달 계속해서 뭐 실로 이렇게 구슬을 깨듯이 깨어지는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치독하리만큼 고집스럽게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핑계는 언제든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그 능력들, 상상력, 창의력, 추진력, 실천력 이런 것들을 내가 말씀과 기도의 방법으로 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함께 나누고 끊임없이 도움을 받고 또 끊임없이 내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07장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